자, 여러분 중에 냄새 민감하신 분들, 네, 냄새 민감하신 분들 어떠세요? 저는 아, 예, 예, 대부분 자매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별로 안 민감한데, 예, 예, 냄새 민감하신 분들은 엄청 민감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예, 저희 가장 민감하신 분은 이한희 자매라고. 세상에 가장 민감하세요? 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센스가. 네. 저희 집은 아이들한테 절대 네, 많은 걸 안 주는데 특히 초콜릿은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 혼자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주라고 초콜릿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몰래 초콜릿을 먹어요. 먹고 이제 아이들 주지 않죠. 근데 초콜릿을 먹고 한이한테 말을 하면 한이 입가에 미소가 딱 던지면서 한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딱 이런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아빠 초콜릿 먹은가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금은 이빨을 닦습니다. 얘기하겠지. 예. 자, 어떤 향기로운 냄새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기분 굉장히 좋게 하죠. 그리고 어떤 음식의 테이스트를 굉장히 more pleasing 더 좋게 만듭니다. 아, 이 냄새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예,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예, 얼굴만 보면 예, 얼굴 찡그리기도 하고 편하게 웃기도 하죠. 자, 여러분은 어떤 냄새 좋아하세요? 예, 냄새 엄마 냄새 좋아하세요? 안 물어봤습니다. 예, 엄마 냄새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되게 보고 싶었어요. 자, 음식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맞아요. 사람한테도 냄새가 나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기서 경고합니다. 슬슬 할아버지 냄새가 나고 있다고. 네, 치약 치수 조절해 달라고. 그래서 네, 그렇죠. 사람한테도 냄새가 나고 장사에서도 이제 향기 어떤 기억이 있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 겨울비 그 비린 그 향기, 훈련소 초마 밑에서 그 향기. 괴로움. 아무튼 향기가 기억이 나고 고든칼리지를 처음 갔을 때 인터뷰하러 갔는데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그 가득한 소나무 향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후로는 고든칼리지에 살았음에도 소나무 향기를 그렇게 맡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소나무 향기가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안동대의 그 소나무 향기랑 너무 이렇게 비슷해서 너무 편안했습니다. 이런 향기는 우리의 기억들을, 메모리를 more pleasing하게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권등 형제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향기, 그렇죠? 어머니의 향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향기 우리한테 되게 좋은 기억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 향기를 비유로 해서 재밌는 얘기도 하죠. 뭐 사람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갖고도 향기를 얘기하죠. 아, 돈 냄새가 나는데? 뭐 이렇게 돈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 좀 공부 많이 한 것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향기는 향기로 표현하자면 어떤 친절함, 따뜻함 이런 향기가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 어떤 한 1학년 때 은사분이 계신데 그냥 저한테 이렇게 편지로 이진택 군, 자네의 영롱한 영혼 막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아직도 남고 그분의 향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좋아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향기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하는 향기가 있으시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로마 플레이징 투 더 로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다 향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향기가 있는데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플리징이 되기도 하고 우리 향기로 우리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향기가 하나님께 플리징한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관한 offering에 관한 법이에요. 자, 이미 레위기에서 1장 7장에 걸쳐서 1장부터 7장에서 이제 어떤 뭐 제사가 있는지 어떤 재물을 바쳐야 되는지 sin offering, burnt offering, 뭐 farewell offering, 뭐 offering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peace offering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제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요. 자, 레위기에서 설명하시지 않았던 걸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 양, 염소와 같은 제물과 함께 드려져야 할 또 다른 제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죠. 일정 양의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 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정 양의 어떤 곡식을 따서 만든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예요. 자, 지금 아직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죠. 그런데 곡식으로 만든 고운 가루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리고 포도주는 정착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확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광야의 생활이 맞춰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너희들의 농작물로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지 이런 설명이 되겠죠. 3절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을 제사나 낙헌제나 정화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있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제물들을 바쳐야 돼 offering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very pleasing to me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전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큰 낭패를 경험했어요. 이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코앞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 강성해. 우리 이제 망했어. 네,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It's okay라고 안 하시죠. 심판이 선고됐어요. 14장 34절, 오늘 15장이고요. 14장, 바로 전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요점은 간단합니다. 약속의 성취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줄 텐데, 근데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염려와 근심에 함께 염려와 근심함으로 불순종한 그 대가로 40년으로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저지머니 내려졌어요.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에서 사라지게 될 사람들은 컨그리게이션은 20살 이상의 장년들이에요. 20살 이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선고예요. 하지만 그 앞으로 올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맥락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한테 직접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이제 진짜 망하게 되는 건가? 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가나안으로 그 땅으로 전쟁을 하고 쳐들어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말립니다. 모세가 말리는데 왜냐면 지금 하나님이 싸우라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얘기하셨을 때는 가장 합당한 리스폰스는 회개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죠. 그런데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시키지도 않으시고 허락도 안 하셨는데 혼자 힘써 전쟁을 치르러 가요. 당연히 지죠. 당연히 지고요. 예, 큰 패배를 당합니다. 14장 45절 오늘 본문 15장 1절 바로 전절의 상황이에요. 아멜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치고 이스라엘은 도망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도망쳐 호르마까지 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호르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들의 불순종과 염려와 근심,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까지 받았어요. 이제 40년. 그리고 그들이 애써서 열심히 해서 이걸 한번 메이크업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패배했어요.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모두 광야에서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다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굉장히 낙담하고 낙심해 있는 상황으로 예상할 수 있죠. 그때 민수기 15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and say to them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When you come into the land which I am giving you 그냥 본문만 보면 또 이미 제사랑 제물드리는 복잡한데 왜 이렇게 또 더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지? 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타이밍이 절묘한 거죠. 무슨 말씀이요?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 내가 지킬 거야. 너희들 약속의 땅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제물을 드려 얘기하시는 거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정착하고 예배드릴 때 그 땅에 나는 곡식의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를 함께 드리도록 해라. 재물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풍요로울 것이다. 그들이 재물로 드리게 될 고운 가루, 기름, 그리고 포도주가 그 증거입니다. 다양한 제사들과 그에 따른 다양한 재물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 자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 재물들이 의미하는 바 이 바는 굉장히 우리에게도 적용할 만하고요, 적용해야 하고요,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재물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경험되고 고백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당신 앞에 모여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녀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한 헌물, 어퍼링은 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이런 모든 제물이 It's a pleasing aroma to the Lord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구약 민수기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재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다못해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도 가지고 오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탄식이 우리는 전혀 다르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동일한 의미가 여전히 담겨져 있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고 확인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오늘 너희들 재물 이렇게 드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나에게 신실하시군요. 당신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겠군요. 이런 위로와 소망을 동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예배가 위로와 소망이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요. 재능을 드리기도 해요.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언뜻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해야 될 무언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의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예배와 성경 모임, 내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여겨지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나오는 분들하고 제가 그걸 추궁하려고 만나는 건 아닌데 그냥 앞서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나면 드릴 여유가 있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말이지만 예배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물,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찬양을 잘 부르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예배인가요?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도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예배드리는 사울을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나 다른 재물을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을 플레이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플레이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꾸지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에 본질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아느냐, 순종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9장 1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미 우리가 드리기에는 다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오해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죠. 내가 삶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한 은혜가 나를 살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나로 의미있고 풍요로운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할 때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10절이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선물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려주는 재물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재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재물하면 우리는 헌금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울 것 같아요. 또 헌금하면 11조가 생각이 나겠죠. 목사님,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면, 11조를 많이 하면, 아니 10에 2조하고 3조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재물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황금이 어떠한 황금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십일조의 원리에서도 그 십일조 자체가는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의 문화는 모든 사람이 주종 관계죠. 왕이 있습니다. 신하고 왕 아래에 있죠. 신하는 왕에게 그가 가진 소산의 수확의 10분의 1을 바치게 돼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10분의 1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나의 왕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11조 안에도 이미 11조 재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예, 재물을 드리는 목적과 같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재물을 드릴까요? 봉사인가요? 아니면 직분을 얻는 건가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우리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드림이 드림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최선을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인 것이 있어요. 나의 자랑이 있어요. 나의 주장이 있어요. 내가 내 재산을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fully pleasing 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나의 최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불완전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물을 직접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온전한 예물이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 피로 우리의 죄만 속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향기로운 재물로 가장 온전한 재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말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고백하고 또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온전함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고백할 때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로 기쁘게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재물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은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모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과 시간, 재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하여진 우리 영혼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이에요.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잘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때때로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정작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죠. 좀 막연하죠.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나의 연약함, 죄인됨을 실은 과거의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또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나됨이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깨닫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족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깨달음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플리징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대요. 내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들을 통해서 품어져 나오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정욕을 따라 내가 주인인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로 많은 물질들과 보이는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영적인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스도라는 그 완벽한 온전한 나에게 향기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주위에 가족과 룸메이트와 직장에서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목사라는 틀, 교회라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마치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무도 제가 목사인 걸 모르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항상 했던 기도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새로운 기도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게 해주시고 내가 맡은 일을 죽게 하듯이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서버로 이제 일을 할 텐데 손님들을 대할 때 나에게 팁을 많이 주실 분 아니면 적게 주실 분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서브를 했어요.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최대한 서브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메모를 남기셨더라고요. Outstanding service. 네. 근데 제가 초짜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Outstanding service하고 팁을 35%를 놓고 갔습니다. 네,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하나 잘 얘기했습니다. 시험 해주시고 그냥 내가 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관계 그 이상의 것이 어떤 향기를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이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것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게 되지.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제가 서브윙 할 때 기뻐하실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다른 영혼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겠어요? 뭘 드리면서 사나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인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 냄새도 아니고요, 사장 냄새도 아니고요, 심지어 목사 냄새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15장 기가 막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될 관계. 포도나무에 붙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라는 열매를 맺죠. 여러분, 포도밭에 가보셨어요? 그 포도의 그 풍성한 향기, 진한 향기, 그 포도향을 가득 품은 그 열매를 보면서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시고 가지의 주인이시고 열매의 주인이신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